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고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요. 바르게 깨닫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후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목사님이 좀 읽으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예.
먼저 버가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버가모 도시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이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름은 베르가마인데요. 버가모, 베르가마 비슷하죠?
예.
예.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과 함께 BC 133년에 로마의 유정, 유언으로 로마에 기증했단 말이죠. 로마에 유증한 이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 아탈루스 3세 이후 2세기 동안 로마의 아시아 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와 스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BC 3세기 초 이래로 버가모는요,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지적 생활의 중심부가 되어 왔어요. 비록 요한 시대에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적인 도시로서 그 지위를 대신하기 시작했을지라도 버가모는 그 이전의 중요성을 대부분 계속 간직해 왔어요. 이두 도시는 이 영예를 얻고자 오랫동안 다투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와 버가모가요. 이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으며, 요새 말하면 의과대학이죠. 그리고 장서가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도 있었고요.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에스클라피우스라는 뱀 신과 또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시에 어떤 경로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기록 외에는 전혀 다른 데는 없어요.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대체적으로 성채, 캐슬요, 혹은 높이 들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버가모 씨가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름은 버가모 시대 동안 교회의 특징적인 경험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교회는 높이 들리게 되었거든요. 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핍박받는 종파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전을 받지 않는 인기와 세력의 위치에 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국교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핍박과 환란기를 거쳐서 국가로부터 우대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름이 아주 그 시대를 적절하게 나타내는데요. 그 도시가 높은 언덕에 있고 견고한 성체처럼 건설된 것을 표상으로 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상징하게 된 것이군요.
예, 아주 목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쩌면은 당시 버가모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도시에 서서히 위상을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요. 편지 내용을 보면은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을 보면은요, 결코 평탄한 상태는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은요, 꽤 지도자급에 있는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행음도 들어온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결국 교회가 국가와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버가모 씨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니까 특히 제우스와 에스컬라피우스를 숭배하는데 교회가 협력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일제 때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버가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당시 버가모 교회 일반적인 사정을 그렇다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어떤 경로로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사실을 잠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황제가 밀비우스 달이 전쟁을 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죠. 교회 역사의 시조, 비조라고 칭함을 받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그의 교회사에 이꿈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사에도 나오지만요, 그 근거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콘스탄틴 꿈 이야기는 제1소스가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의 친구가 되었고요, 그의 전기를 썼어요. 그리고 교회사도 썼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쓴 교회사가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든 교회사 저자들은 이것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틴 군대와 그와 싸우는 막센티우스 군대가 로마에서 동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밀비우스 다리가 있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콘스탄틴은 자기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를 눈앞에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는 계시를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드린 다음 날이겠죠. 한낮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빛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그 십자가에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글자가 씌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전설은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요. 황제는 그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락탄티우스는요, 그때 라바룸을 방패에 새겨서 싸우라는 환상을 봤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십자가 혹은 또 라바룸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라바룸이 무엇이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락탄티우스도 기독교 교부입니다. 이 락탄티우스가 콘스탄틴의 아들 크리스푸스의 가정교사였거든요. 이 라바룸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표상한 것처럼 영어로 표시하면은 X에다가 P자를 겹친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키와 로를 겹친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글자와 둘째 글자를 겹쳐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기독교 교부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콘스탄틴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사실에서 그런 꿈을 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수긍을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서 기독교가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높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콘스탄틴은 그런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스모나교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로마를 동서로 나누고 동서로마에 각각 정황제, 부황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디오클레시안은 동로마의 정황제였고 자기 사위 갈리레우스를 부황제로 앉혔어요. 그리고 서로마에는 막시미아누스가 정황제로 있었고 콘스탄틴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가 부황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클레시안이 305년에 자진 퇴위했습니다. 그래서 막시미아누스도 마지못해서 퇴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가 정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6년에 죽자 그 아들 콘스탄틴이 에브라쿰에서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그러자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도 로마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막센티우스는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클로로스보다가 먼저 정황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로로스의 아들 콘스탄틴이 자기가 에브라쿰에서 황제로 즉위하니까 왜 내가 지가 하고 지는 로마에서 황제로 즉위한 것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두 사람이 생겼잖아요. 서로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황제의 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둘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콘스탄틴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의 도움도 받았어요. 이 콘스탄틴은. 그래서 다음 해에 이두 황제가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공동으로 발표했어요.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틴이 이 밀라노 칙령을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 막센티우스는 패전했으니까요. 거기에 기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문은 없고 현재 칙령 문서 자체는 내려오지 않아요. 금성문 형태로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요. 그런데 1차 사료로는요, 유일하게 락탄티우스의 박해자들의 죽음에 대하여라는 글에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가 그 휘하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의 형태로 이 락탄티우스의 글에 그것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애청자들이 좀 지루할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애청자들이나 교인들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터 우리 두 사람은, 이 우리 두 사람은 콘스탄틴과 서로마 황제 콘스탄틴과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입니다. 전부터 우리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대하여서도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묵인 상태가 실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제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의논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만난 이 기회에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은 기독교도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서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지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되니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적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해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로마 기원 1057년, AD 313년입니다.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이상이 밀라노 칙령의 전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종교 자유를 허락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하여서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가 높이 들리게 되는 거지요. 버가모 교회도 초기에는 핍박을 받고 순교자도 나오고 했지만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주면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자 교회는 세속적 번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버가모 씨가 높은 언덕에 자리한 것을 표상으로 성채 또는 높이 들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버가모 시대의 교회 상태를 표상하는 데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이 버가모 시는 근방을 흐르는 카이쿠스 강의 계곡으로부터 1000피트나 높은 원추형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높이 들렸다는 말이 아주 적절하거든요. 1000피트면은 한 330미터쯤 되는 언덕이거든요. 높지요? 그런 언덕에 240미터 높이의 아테네 신전을 건설했다고 적혀 있네요. 멀리서 보면 그 신전이 엄청 높이 보였겠습니다. 240미터 높이의 신전은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온갖 우상들의 집합체 같은 도시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곳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적절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칭호도 1장 16절에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입에서 그 칼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지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가졌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입에 있든지 손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죠. 이 칼은 헬라어 롬파이아 디스토모스인데요. 문자적으로 두날 가진 칼이 되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맞죠? 혐오형으로 생긴 칼이라고 제가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두 손으로 다루는 크고 무거운 칼이었다고 하네요. 70인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에덴의 입구에 놓아둔 검과 골리앗의 칼을 가리킬 때이 말을 썼어요. 이 흥미로운 비유적 표현은요, 사람의 칼, 즉 사람의 입이 칼날이 되어서 그의 원수들을 먹어치운다는 사성에서 유래되어서, 그래서 이게 롬파이아 혐오양, 먹어치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장 12절, 16절, 19장 15절, 21절에서 이 상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권위, 특별히 심판을 집행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좌우의 날선검이 입에서 가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칼이 날이 서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두 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 날카로움과 심판 행위의 효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대표해서 니골라당을 대적해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단호히 심판하시겠다는 표징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아주 불리한 곳 같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13절인데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 많이 시달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있죠. 그 중에 지도자인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았더라고요. 첫째는요, 버가모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 신전 중에 특별히 제우스 제단을 가리킨다는 설명이고요. 둘째는 버가모 도시 자체가 언덕처럼 생겨서 평온히로 솟아오른 모습이 하나의 제단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단의 위라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붙여졌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뜻하는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셋째 설명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버가모는 살아있는 황제 숭배의 첫 장소가 됨으로써요. BC 25년에 두드러지게 로마에 인정이 됐어요. 예, 그 도시는 신전을 지어서 여신 로마, 곧 로마 제국의 영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 우상과 아우스도 황제 숭배를 위한 예배에 바쳤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황제는 주와 신으로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버가모는 이렇게 소아시아의 이방 종교 중심지였고 헬레니즘 사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고요. 사단의 위가 있는 장소라는 지적이 실상을 잘 드러낸 표현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버가모 교회 시대는 대략 콘스탄틴이 교회의 신앙을 허락하게 된 313년에서 시작해서 538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538년은 교권 로마가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으로 교권 로마가 확립되기 시작한 해거든요. 다니엘 공부를 할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위를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세운 것이 이 기간입니다. 교권 로마는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교묘하게 혼합했는데 그것의 합리화가 콘스탄틴의 환상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기간을 교회가 높이 들리는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는데 그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계속해서 굳게 잡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하신 것인데 이 중에 순교자 안디바를 특별히 그 이름으로 칭찬을 합니다. 안디바는 안티, 곧 반대, 대적이란 말과 파는 아버지라는 말인데, 아버지를 반대,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나타내는데,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밝히는 것처럼 어느 개인이 아닌 당시 승려자 전체에 대한 사상이다. 또, 그 다음에,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승려자든지 아니면은 위대한 어떤 승려자를 가리킨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설명 중에 둘째 설명은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던 안디바의 승교를 가리키고요. 첫째는 버가모 교회 시대의 승교자를 가리키는 설명으로 둘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터툴리아는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에 타 승교했다고 말했으니까요. 당시의 상태, 안디바는 그 당시의 지도자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런 안디바가 많았습니까?
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안디바는 반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이 시대는요, 유스티아누스의 칙령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때잖아요. 즉, 법왕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신자는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 권력을 잡는 일이 될 것을 내다보고 반대했을 것이 당연하죠. 즉, 반법왕을 주장하는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의 경험과 모범은 버가모 교회 시대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무수한 자들의 경험과 모범으로 상징하기에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때에는 개혁으로 열매를 맺었지만요, 당시로는 많은 안디바들이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차차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면서 순수성에서 떠나고 마침내 콘스탄틴의 출현으로 교회가 높이 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사실이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였잖아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만 반면 부분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발람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고요. 그 뜻이 니골라와 같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상 제물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과 31장 8절로 6절을 보면은 이 발람은 모압왕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제지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가지고 행음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는데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1절에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례들과 음행하는 것을 신앙하는 방식으로 생각한 교인들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 역사에 보면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와 합법화가 되면서 이것이 미스라와 함께 합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예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시죠.
그래야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 내부에 혼란이 생긴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바른 믿음의 길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